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도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을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아침인데, 예수님은 부활주일에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체험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들, 그 아이들이 어딘가는 있다는 생각은 우리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과 비슷한 뭐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 아이들이 떠오르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부활의 주님이 항상 내 마음속 어딘가는 항상 계셔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모든 만남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장들은 별명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렇게 별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고 체험되지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근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온 우주 만물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고대하고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사자들이, 무슨 악어가 사슴을 잡아먹고 그렇죠? 사슴이 왜 잡혀먹는 신세가 됐습니까? 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약육강식, 여러분 들어보셨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생겼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안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죄 때문에. 이 약육 강식이 인간 사회를 다 지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막 그 중동에서 막 폭탄을 때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일하는 미국에다가 폭탄을 쏩니까? 못 쏴요. 쏠 힘도 없고. 왜요? 미국은 다 가능하거든요. 힘이 있어요.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겠죠.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세상 법칙이에요. 강한 놈이 약한 자를 지금까지 다스리고 지배하고 뺏고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은 옳고, 미국은 틀렸고, 일하는 맞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인간의 죄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 날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보면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연을 다 파괴해버려요. 일본이 과거에 그랬고요. 한국도 그랬었죠, 여러분. 산에 나무가 없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도 거의 없었어요. 그 후에 막 짓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 대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한 겁니까? 다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원흉이 인간 아닙니까? 그 죄의 결과로 남들은 어떻게 됐든지 지금 내 눈앞에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을 파괴하면서 내 주머니 챙기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면 또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막 또 나무를 심고, 뭐 여긴 안 된다 그러고 규제를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되지. 여러분, 인간이 죄 때문에 참 이상한 짓들을 많이 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여러분, 나중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가 사슴과 같이 뛰놀고, 그런 일이 이제 결국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보통 영국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 신사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근데 여러분, 영국이 원래 어떤 나라였습니까? 해적들이었어요. 해적들이었어요. 도둑놈들이었어요. 도둑놈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요. 물론 지금은 복음이 많이 사라졌지만,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면서도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게,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의 그 한국 사람의, 저 자신을 포함하고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과 제가 한국에서 본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은, 야, 이거 미국에 너무 뒤떨어졌다. 뭐 질서를 지키나, 서로 그냥 당장 눈앞에 거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어쩌면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불신자들은 뭐 너희들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증언한다 그러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변함없는 생명의 책입니다.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그 믿음의 삶이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겉으로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면부터 바뀌어요. 내면이 바뀌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변화된, 그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아주 정말 완전히 변화된 성도를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왜? 복음이 그만큼 희석됐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순수와 온전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인생을 바꾸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 주위에도, 저희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가서 우리 친척들 다 만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꽤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 한번 생각하면, 장로님이세요. 큰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아,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나? 육신적으로는 너무 나이스예요. 헌신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 맞춰주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요, 헌신도 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믿음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분, 제가 굉장히 가까웠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번에 가서 얘기를 한마디 딱 하시는데요, 이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얼마나 소름을 끼쳤는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그런데 그 고난의 길, 그 과정이 이분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삶이 조금 깨끗해진 것 같고 조금 부지런해진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건 더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치관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거잖아요. 그게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젊은 남녀들은요, 그 자기 또래의 그 이성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그렇죠? 혹시 이놈인가? 여러분,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게 탁 뛴단 말이에요. 왜?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가정주부들 마켓에 가시면 뭐가 뭐 눈에 띕니까? 뭐가 싱싱한가? 뭐가 세일인가? 뭐 이런 것들이 탁탁탁 뛰잖아요. 남자분들은 뭐 가도 그냥 빨리 눈앞에 있는 거 빨리 하고 나갈 거 툭 집지만 여성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왜?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런 게 눈에 탁탁 뛰거든요. 이렇게까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20대에 만난 선교사님,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시고 대기업에서 완전 승승장구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 40세 정도 되셨나 그때? 그런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탁 잘하시고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이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대기업에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여러분 그 부모님이랑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미쳤구나 저거.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동남아시아 선교 가서 수십 년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일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은 그래야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출세, 성공, 돈, 사람들의 인정 뭐 이런 거였겠죠. 와, 대부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교인들은 있는데 가치관이 바뀐 성도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알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얘기해요. 대부분 무슨 얘기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잘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대화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우리는 대부분. 그래야 내가 칭찬 듣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부활의 주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자랑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건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왜? 진짜 중요한 게 발견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발견 안 되면 배설물 같은 거 끌어안고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이거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면 난리 나지요. 정말 우리의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나만이 묶여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묶여있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교회사라 그래요. 교회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하나님은 감추질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세요. 교회 복음이 사라졌을 때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구루터기를 또 일으켜주셔서 이 복음을 또 새롭게 일으키시고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이끌어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많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도들 쉽게 아 지금 이 시대 교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맞아요. 저도 동감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우린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도매금으로 아 교회는 이제 소망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교회를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 몇 주 전에 들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대 저 우상에게 제사 절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숨겨진 7천명의 제자 여러분 딱 숫자 7천명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그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제자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의 증거예요. 왜? 그게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가짜들은요 조금 시간 지나면 쇠락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이 그거 저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로 만들어낸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론 유다 빼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나중에 마띠아라는 자가 가론 유다 때문에 가론 유다 자리를 대체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11명이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11명 요한은 하나님이 특별히 끝까지 남겨두셨고 11명의 제자들이 그냥 같이 모여있다가 예? 같이 모여있다가 서로 눈치 보고 아이 부인이나 부인하기는 뭐 그렇고 그래 막 그래가지고 무슨 군중심리에가 한꺼번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 퍼져 있다가 따로따로 다 숨겨있어요. 그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한국에 들렸다가 양화진이라는 데 갔다 온 얘기부터 드렸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한국 초창기 때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님들 묘지예요. 저는 거기 가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야, 한국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완전 생명을 내걸고 거기 와서 목숨을 잃고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도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6년 북한에서도 그렇게 써요. 그렇죠? 근데 그 연도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AD, BC, AD 그러죠.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그런 뜻이에요. AD는 아노 도민이라는 그것으로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해 그런 뜻입니다. The year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기원 전과 기원 후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북한이 갑자기 아니 우리는 그거 안 따라갈래. 우리는 올해가 1년이야.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즈니스 할 때 2026년 오늘이 4월 5일 그래서 딱 하잖아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또 국제 적십자, 여러분 알지요? 적십자 사인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국제 적십자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데예요.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주일날 쉬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교 국가에서도 주일날 쉬어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의 의미는 지금 우리의 주일로 왔지만 쉬는 날로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진정한 안식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마디로 능력입니다. 부활인 의미가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육신은 지난주보다, 죄송합니다, 일주일 더 늙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그런데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얻어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언젠가 다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망을 이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54절, 5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직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부활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의 그 법에서 우리를 빼낸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죄와 사망이에요. 그것 가지고 온 인류를 지금 마음껏 주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거기서 해방된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죽음 생각하면 두렵죠. 그런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성도들은 안 그래요. 죽음 앞에서 아주 초연합니다. 제가 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저 이대신 권사님 앉아 계신데 이길용 집사님 살아 계실 때 제가 거기 신방을 갔었는데 똑같아요. 이 집사님도 있고 저희 아버님도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똑같아요. 뭐냐? 두 분 다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이 세상 의학적으로는 이제 소망이 없었죠. 그래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두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둘 다 말을 못 하셨거든요. 두 분 다 마지막에 빨리 가고 싶대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대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살라고 일을 악물고.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죽음의 법, 이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 이종옥 권사님 장례 예배 드릴 거예요. 저는 참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도 하고 또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가 장례식 침례할 때마다 너무 강하게 은혜를 받아요.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빛은 어두움보다 강합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생명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죽음은 생명을 가두지 못해요. 그렇지만 생명은 죽음을 삼켜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사망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이 뭔지 몰라요. 천국 가면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움직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은 가둬놓을 수도 없고 항상 변화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꽃들 변화 없어요. 지난 저 꽃 이거 안 시들어요.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잎사귀들. 그런데 꽃도 안 펴요. 변화가 없어요. 조금 지나면 먼지만 쌓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봄이 돼서 여러분 지금 막 잎사귀들이 막 나오죠? 생명이 있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인생이요, 인생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쇠락 중인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변화가 반드시 체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하시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모든 죄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악들이, 불법들이, 증오와 미움이 점점 가득 차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기준으로 살면 그냥 그들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확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강력한 무기를 꺾어버렸어요. 무장 해제시켜버렸어요. 이거를 알면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참 이 죽음에 대해서 간증할 게 참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저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분명히 제가 구원의 확신 든 다음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삶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막 작정하고 내 의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내 죄가 자꾸 깨달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이 자꾸 깨달아집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에이 그 정도가 뭐 죄라 그래. 그런데 나는 나한테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아파와요. 그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뭐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러지 이렇게 하고 지내왔던 죄들이요. 갑자기 그 죄가 아파와요. 주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회개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육신적이었습니까? 예? 누가 크냐? 아니,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 할까? 서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 강림하신 후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시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자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 돈 써가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방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투옥되죠.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 왜 자꾸 예수 이름 얘기하냐? 그만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완전 다른 베드로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까? 얼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좀 주목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한 번에 딱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평생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여쭤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결혼 생활 막 40년, 50년 이상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100% 다 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실걸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솔직히. 24시간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승리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맡길 때, 쉽게 얘기할게요. 내 인생의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내가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이걸로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말씀 들을 때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내 실제 삶 가운데서는 내가 다 결정해요. 그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죠. 임마누엘의 삶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모든 결정권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기적들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얘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만히 계실 때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딱 마리아가 눈치채고 이분이 하신 얘기 그대로 해라, 하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손님으로 왔는데 그 집 하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위치에 딱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 항아리 물로 채워라. 그리고 떠서 이제 갖다 주라.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결정권자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내 인생을 살아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죠? 여러분, 그 기록이 지금 복음서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걷고 광풍을 잠잠케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요. 여러분, 광풍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 저는 종종 체험합니다. 왜? 왜? 운전할 때 끼어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광풍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확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떨 때 막 씩씩거리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안 떠나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비밀을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요 근래 그런 것 때문에 5분 이상을 간 적이 없어요. 금방 예수님 딱 찾게 돼요. 왜? 아니, 그게 뭐라 그럴까요? 작동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버튼을 딱 누르면 그게 작동을 하니까. 아, 특별히 여러분, 이게 마귀가 희한한 게, 특히 저는 목사잖아요. 말씀 전하러 갈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보면 딱 그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화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말씀 대충 전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 안 속는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마귀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감히 지금 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나한테, 너 오늘 죽었다. 여러분, 그때 막 욕하세요. 괜히 남편 아내한테 욕하지 말고 그럴 때 마귀한테 하세요. 예, 이 더러운 마귀 새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 명하노니 당장 꺼져. 지금 네가 설 자리 없어. 금방 내 마음속에 광풍이 일어났다가 확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이루어진 삶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부활절 아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해, 올해 부활절 이렇게 지냈구나. 또 오늘 내려가서 또 결안 먹고 또 우리 또 친교하고 그리고 또 지나가겠구나. 그러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십시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지금 살아계신 내 인생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